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 4장에서는 이제 드보라 선지자의 또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으며 사사였습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사사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을 행했고 그로 인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보내신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계속되는 내용이다라고 살펴봤던 것처럼 드보라 선지자의 그리고 드보라 사사 드보라도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사 에훗을 보면서 그가 왼손잡이였고 이제 온전하지 못했던 사사였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해져가고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사사 또한 이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였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사들은 조금씩 문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들의 일대기 혹은 사사들의 영웅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드보라는 어떤 걸 대표하고 또 뜻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드보라는 이제 여자였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때 이렇게 사사들을 소개하는 걸 보면 대부분 이제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리곤 합니다. 특별히 삼손도 그렇고요. 기드온도 그렇고 분명히 엄청난 일들을 행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민족들을 물리쳤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사로서 소개하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그 사사의 능력은 이제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인물을 소개하고자 그 인물에 집중하여 인물이 행했던 일들만 소개하죠. 그래서 영웅과도 같은 사람으로 소개되곤 합니다. 사사 드보라 이렇게 하면서 여자였지만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제 여장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남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이제 남자가 주로 모든 것을 하는 시대 속에서 여자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그 모든 남자들을 제치고 사사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사의 영웅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영웅담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쭉 내용을 보면 우리가 4장 4절에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고 나서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찔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간다. 그러나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는 아리송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무언가 사건을 저지를 것 같은, 싸우는 건 바락이 가서 싸우지만 이 영광은, 그 승리는 여인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 드보라가 어떤 일들을 행할 것 같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데 이 바락이 다볼산에서 시스라와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혼란을 일으키셔서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를 잡지 못합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 대장을 잡아야 사실 그 전쟁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대장을 잡아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도망을 갑니다. 패배한 시스라는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도망을 가서 뭐 쉽게 말하면 자기 편, 자기랑 화평한 자, 자기 편에 있는 장막에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흔히 말하면 동맹군 같은 거겠죠. 적대하지 않은, 친한, 적대 정도가 아니라 친한, 안심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안심하고 들어가서 잠을 잘 때 이 야엘이 이제 시스라를 죽이면서 이 사건이 끝이 납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말뚝을 머리에 박아서,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죽이는 것이죠. 사건을 좀 잘 살펴보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당시에 여자의 지위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선지자는 물론 나서서 무언가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드보라가 세워졌고 또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은 아까 말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 남자보다 뛰어난 것도 물론 있었을 거지만 그만큼 인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자인 드보라가 선지자로 세워질 만큼, 사사로 세워질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이제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자와 남자를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당시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거죠.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나서야만 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또 드보라가 이제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으면 그 앞에 내용, 물론 이제 세 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그 사사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사사는 어쩌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전쟁에 승리할 만큼의 어떤 지위,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건데 이 드보라는 본인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시작부터 사사인 드보라는 그 전쟁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전쟁에 한 발 빼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바락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뉘앙스인가요? 너 왜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안 가냐? 라고 묻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미 이 바락은 나가서 싸울 것을 명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고 있으니 드보라가 다시 불러서 너 왜 나가지 않느냐? 하나님 너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나가 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 이야기했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가야만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갈 겁니다. 이게 무슨 말 같나요? 사사인 드보라,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사가 꼭 가야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임했을 때 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 함께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워진 자들조차도 불안해했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거죠. 상태가 좋았더라면,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잘 따르는 상태의 이스라엘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일어나 나아갔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갔겠죠.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죠. 너가 승리할 것이고 내가 갈 것이지만 너에게 그 승리가 있을 것이 아니다. 영광이 너에게 있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그 영광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스라를 잡는 어떤 영광, 승리의 영광은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것 같이, 아니죠. 겐 사람의 아내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뭔가 이렇게 억지로 굴러가듯 굴러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사실 배신을 당한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의 여인이 그를 죽였던 거죠. 믿었던 집안, 가까웠던, 평안이 있었던 그 헤벨의 아내에게 죽게 된 거죠. 물론 이 야엘이 왜 배신을 했는가는 나오진 않지만 다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스라가 죽고 정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 이야기의 어떤 극적인 전투나 영웅적인 드보라의 모습이라든지 바락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의 적장인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배신한 여인의 손에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결정적인 역할은 이스라엘의 사사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락이 하지 않습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드보라는 정말로 한 게 없습니다. 사사인데 말만 했죠. 가서 왜 안 싸우냐? 가서 싸워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함께 가겠다. 그리고 그 14절 15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드보라는 진짜 말만 하고 있죠. 일어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야, 바락 나가서 싸워라. 아, 물론 제가 너무 이렇게 격하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같은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너는 나가 싸워라 라고 하는 것지만 그동안 물론 이제 앞에 세 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사사라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이름이 사실 조금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무언가 더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앞장서서 무언가 일조했어야죠. 바락이 그렇게 무찔렀을 때 도망가는 시스라를 드보라가 잡아서 죽였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드보라가 적장을 잡았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사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앞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 내용에서는 기대할 만한 혹은 만족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사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행한 게 없는 말뿐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바락이나 야엘이 사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훗이 적장을 죽이는데 이제 사사였던 에훗이 적장을 죽였던 것처럼 오히려 야엘이 사사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드보라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럼에도 23절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한 것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패했고 적장이 죽었지만 그 내용을 들춰보면 이스라엘은 한계 없죠. 하나님도 뭔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사 혹은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무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일어난 사건들만 봐서 여러분 와,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말할 만한 게 있나요? 어떤 영웅적인, 혹은 우리가 사모할 만한, 우리가 놀랄 만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나요? 하나님 굳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위대하게, 조금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혹은 하나님의 그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면 하나님께서도 더 영광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기가 그냥 여러 가지로 운이 좋게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벌어지는 현상만 보면 하다 보니 어찌어찌 이루어진 구원 같습니다. 제 마음엔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실 차례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동안 20년 동안 가나안 왕에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찾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는 울부짖음 속에 사사가 일어났고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데 이게 뭐야? 아, 이런 승리 라고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보기 좋게, 내가 기쁘게, 나에게 도움이 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잡음이나 문제 없이 이끄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속에 혹은 응답하심 속에 우리가 원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이런 거죠. 하나님 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좀 주십시오.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만을 기대하냐면 예스만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예스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라고 하시면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예스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기대한다라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노하셨겠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건데?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구한 것도 아닌데 설마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노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혹은 기다려라, 기다려라라고 응답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기다려는 그 답지에 없는데요? Yes 아니면 No인데요? 기다려라는 하나님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 기다리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다라고 느낄 겁니다.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라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누구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은 최소한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 이거 아니죠? 하나님 거절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 지금 너무 바쁘셔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금방 들어주실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이라고, 일하심이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죠. 여자 사사였고 사사로서 직접 나가 싸우지도 않고 그나마 바락을 보내는 역할을 했는데 바락 또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쟁이였고 그나마 전쟁에 이겼지만 그 군대 장관을 죽인 것은 이방 여자였던 야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끝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결과는 어쨌든 평화를 얻었지만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흠모할 것 하나 없는 방법으로, 기대할 것도 없는 방법으로, 어떤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없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그 모습이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하기 힘든 모습과 방법일지라도,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과 모습일지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착각은 내가, 세상이,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방법이어야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한 것이더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 아니다 라는 착각입니다. 방법과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벌어지는 상황들 일어나는 일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좋아져야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 앞에 눈앞에 있는 현실은 시시각각 변하고 내 현실이 외치기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흠모할 것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또한 우리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난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믿고 다 믿지만 우리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듯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사가 어떠하든 사사가 부족하고 사사가 모난 모습이 있고 그 어떤 방법과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 바꿔 말하면 내 인생으로 지금 내 현실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아니면 나는 지금 내 현실은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걸 좀 바꿔주셔야 보란듯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 초라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현실을 그의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그 현실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 방법과 상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정하셨다면 그 방법이 옳은 것이고 그 방법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겁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진리요 신앙의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현실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 자꾸 놓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우리의 대적들을 전부 무찌르시고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구원에 함께하는 그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탁 세상의 왕이 되셔서 나를 믿는 자들 다 나오라 할 때 그 무리 안에 우리가 껴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무리에 껴있었냐면 죽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무리에 껴있었어요. 도망가야만 하는 무리 가운데 껴있었다고요.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현실이 마치 세상 앞에서 도망가야 할 것만 같고 하나님도 없어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많이 힘드시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인생이 나아지기를, 인생이 좀 해결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이 현실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막다른 곳도 하나님은 능히 통과하신다. 죽음도 생명으로 창조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렴 어떻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 없어서 우리는 도망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복된 것임을 알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